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 보여주신 모습들 가운데 중요한 교훈들을 모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안식일 논쟁이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포인트는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길을 지나가시다 일어난 일이다. 이 배경입니다. 우리말로 밀밭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원문의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여러 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밀밭이라고 했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옥수수밭, 뭐 그냥 곡식밭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사람들이 아 그냥 밭이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 쓴 것이죠. 밭과 밭 사이를 지나가니 이제 논두렁 밭두렁, 아마 밭두렁을 지나가셨나 봅니다. 그곳에 이제 이삭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길을 열면서 이렇게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역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삭을 자른 분명한 동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있습니다. 점잖게 시장하여라고 옮기고 있는데요. 실제 뜻은 배고파 죽겠다, 허기가 져서 이런 뜻입니다. 허기가 져가지고 지나가다 밀밭 이렇게 하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먹은 거죠. 너무 배고파서 이제 잘라서 먹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특히 이제 길을 열며, 길을 열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종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밀밭길을 갈 때조차도 부지런히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 길을 콱콱콱 열었다 이런 상상을 하면 이 본문의 맥락 딱 맞습니다. 마태에서는 그 동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 포인트에서는 우리 주님 무지 바쁘게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 일정을 따라서 이제 우리 원룡 사역하실 때 따라가시던 장로님들 목사님 다 병났거든요. 힘들어가지고 저도 병난 적이 있는데 얼마나 하루 종일 일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습 따라가신 거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막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밥도 굶기도 하고 끼니도 놓치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잔치를 크게 베푸는 일이 있으면 잘 먹고 또 그런 일도 많이 나와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주님 따라다니다가 식사도 거르고 죽을 고생도 많이 한 겁니다. 끼니를 거르는 거는 뭐 많이 있는 거고요. 그 유대인들의 비난 그리고 돌팔매질 위협에도 서기도 하고 때로는 보내시는데 뭐 돈도 안 보내주시고 니들이 가라 전도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이제 무일푼으로 없이 전도여행을 나가기도 합니다. 주님 따르느라 많은 고난을 당했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복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의 아주 일부, 구원의 아주 일부인 것이죠. 많은 이들이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실존하는 교회 이름을 자꾸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형통한 교회라는 교회가 동네에 있는데 그 이름 볼 때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형통은 추구하는 것이긴 하나 그것이 교회의 비전과 목적과 사명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내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로 지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나 제자의 영광은 이 고난을 감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인 것을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만을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을 진정으로 받길 원한다면 고난도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자 한다면, 진정 소신과 그리고 신념,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미워함을, 온갖 박해와 핍박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포기하고 도망하는 자는 진짜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사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음을 확신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그 길을 굳건하게 가는 사람이 진정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몸대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거룩하게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우리 주님께서 나의 참 제자이다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며 그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허기를 메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등 율법서를 보게 되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곡식을 잘라 먹는 것 절도라고 하지 않고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는데 거기에는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를 삶 속에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그 예로 제가 읽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어렸을 적에 서리 한두 번씩의 경험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어찌 보면 추억의 아름다운 전통마저도 아주 야박하게 변한 시대 상황을 우리는 또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그 밭에 들어가서 뭘 따먹으면 허용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큰 자루를 가져가서 다 담아다가 판다거나 남들 가족들 먹이기 위해서 와서 담아가는 것은 안 되고 너무 배고플 때 와서 먹는 것 정도는 허락해라, 넉넉하게 허락해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너무 배가 고파서 늘밭길을 지나다가 그 해치다가 있는 이삭들을 잘라 먹은 것, 그것은 율법에서도 허용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는 남의 밀을 왜 당신의 제자들이 훔쳐먹느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안식일인데 밀 이삭을 자르는 노동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딱 그것을 보고 이제 주님을 공격할 절호의, 그렇죠? 찬스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24절을 보게 되면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보시오에 있습니다. 이것 보시오 예수 선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 보시오 예수 선생,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왜 노동을 하는 겁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 글은 단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격하게 이것 보시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노동을 했으니 안식일 노동 금지 명령을 어긴 큰 죄를 지은 것이요. 우리 스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질문 공격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을 두둔해 주십니다. 그 사례로 다윗 왕을 들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당신들도 다윗의 예를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 이리 우매한 질문을 하는고, 이런 뜻입니다. 26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과 그 일행, 이제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진설병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유대에서는 부자를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풍습들이 있다. 그래서 아들을 부르면서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일행들이 즉 성직자가 아닌 속인들이 요구한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굶주려 허기가 져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요청할 때에 흔쾌히 내어주었고 성경 또한 이 일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인용하시면서 실제로 그 사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본적인 그 정신이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데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뜻은 이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 일로 내 제자들을 비난한다면 이스라엘 유대가 가장 훌륭한 왕으로 주장하고 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인 것이지요. 그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말문을 싹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휴식하고 충전하고 정말 일상의 노동 여러 가지 일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제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누구나가 과중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동을 하지 말라. 너뿐만이 아니고 너의 집에 거하는 종이든지 그리고 거류민이든지 누구든지 노동을 하지 않게 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주인이 노동을 쉬어야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사람들도 노동을 금하게야 다 쉬는 것이죠. 이렇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원뜻은 잊혀지고 이 안식일에 노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만 몰두하게 되었던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참된 휴식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그런 충전을 해야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그래서 이 안식일 명령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가게 된 겁니다. 이걸 본말 전도라고 하죠. 이것을 제대로 어떻게 하면 지키겠는가 연구해서 세밀한 실천사항들을 만들어낸 게 랍비. 사실은 이들의 주류는 바리새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노동이고 어떤 것은 허용되는 그냥 동작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크게 39개의 카테고리로 범주로 묶어놓았고요. 그 세밀한 것들 하나는 안식일에는 이제 일정 거리 이상의 걸음을 걷는 것은 노동이 되고 무언가 생명이 있는 것들을 이제 죽이게 되면 노동이 되어서 심지어는 하루살이조차 만약에 물을 마시다가 하루살이가 물에 끌려 들어와 가지고 넘어가게 된다면 그것도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기에 노동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얼마 정도의 체에 물을 걸러야 이것이 이제 그런 자기도 모르게 이런 하루 사이가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체의 밀도는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겠는가? 이 정도까지 이제 심하게 연구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스라엘 아주 근본주의적인 유대교 그 사회에서는 아직도 그 마을에 택시 들어가면 돌팔매질 그리고 전기의 전원을 끄고 켜는 것조차도 노동이어서 금지되어 있는 이러한 이제 아이러니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노동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결국은 누가 판단하게 되느냐 이 세밀한 항목들을 만들어낸 바리새파들 그래서 누가 권위를 갖게 되느냐 바리새파가 권위를 갖게 되어서 실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푹 쉬고 그런 여러 가지 노동과 일들에서 해방이 되니까 하나님께 진짜 예배 다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거죠. 주인만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또 오늘로 말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미국 사회에 적용된다고 하면 좀 전에 시대 전에 주인이 나오니 노예들조차도 주일에는 노동을 쉬게 해주는 것이죠. 이제 어떠십니까?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제도가 주일에 안식일에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하나를 해도 이게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런 완전히 족쇄가 되어버리게 되는 이제 본발 전도의 그런 현실들이 예수님 당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나쁜 사람들은 헤롯 땅인데요. 헤롯 땅인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파를 그렇게 공격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의 율법을 오히려 사람들을 얽매어버리는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을 위해 주신 안식일인데 사람이 마치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주인 행세를 하는 바리새파를 공격하니 이제 바리새파들은 이 사회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특권 그것을 잃을까 봐 이제 예수님을 집중 공격하게 되는 상황들이 지금 이 복음서에서 그 배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자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통해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기본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일상의 노동을 내려놓고 이제 안식일이 이제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주일로 바뀌게 되죠. 그러나 그 정신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일상의 노동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전도하고 자서로 돌아보고 또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그런 적극적인 예배와 섬김과 전도와 선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 이게 안식일 즉 주일에 해나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또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또 체력적으로도 격한 노동 속에서 한 주간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십니까? 거기에서 이제 풀려나서 주님 안에서 건강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에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서 통탄하셨던 바리새파 이런 모습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자리를 잃게 될까 봐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게 될까 봐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진정 메시아냐 여기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하면 그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사건건 이제 지켜보면서 공격할 거리를 또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옛날에는 도가 없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 도의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안식일에도.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날도 다 주인이신데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노동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들이 주가 아닌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석하시고 실천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가복음 2장에는 우리 주님 메시아로서의 권세를 점진적으로 보여줍니다. 10절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17절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 22절에는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새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새로운 질서 속에서만 그 뜻을 이해하고 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안식일에도 주인 모든 날의 주 되신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리새파가 주인 행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 주님의 원래 뜻과는 정반대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소경들아 니들이 소경인데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자들이다. 연잠의 뜰을 메고 니들은 빠져 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찾아주시고 진정 안식일에도 주님 즉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인 되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 또 구약 신약 뭐 조직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본문 맥락 속에서 실천적인 것으로만 세 가지 핵심 요소만 찾아보자 합니다. 안식일의 의미. 첫째, 안식일은 경건의 날이다.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교회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만 이곳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것. 여기에 가장 큰 관심,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일들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 마칠 때마다 너무 감동 또 감사합니다. 주일날 성도님들 대접하기 위하여서 그 더운 여름에도 이제 추운 새벽에도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가셔서 그렇게 아침 식사 준비하시고 오전 내내 어떤 때는 오후까지 고생하신 것,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점심을 드실 때마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필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날 이제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국물을 끓여야죠. 이거 원래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전기불 켜는 것도 안 되고 가스불 켜는 것도 안 되고 뭔가 데피는 것도 안 되고 뭔가 시키는 것도 의도적으로 시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즉 이 안식일에 주신 이 명령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 교제하고 대접하고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 안식일에도 필수적인 일은 할 수 있다. 의사가 이제 원래 직업이잖아요. 사람 죽어가는데 나 주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일 못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들은 반드시 이제 허용되는 것이다. 이 원래 노동 금지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경건의 날이고 안식일에도 사람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들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겠죠. 세 번째,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날이다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심에 겨운 육체적인 노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교회를 위한 것, 이것이라면 열심히 해야 된다. 원래 근육 쓰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밥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미 안식일의 길을 넘어선 겁니다. 너무 멀리서 가져오세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휴식과 섬김 가운데에 이제 회복하고 또 재충전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이제 방해하거나 혼돈시키거나 오용하는 자들이 있다면 결국 주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 바리새파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심에 지나도록 그렇게 봉사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 그리고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주님이시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체험하고 그분의 손길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 예수의 제자인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인정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의 큰 상급을 누리게 되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